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론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은 십계명 마지막 시간으로 8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계명부터 4계명,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은 인간에 대한 계명입니다.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을 분류할 때 앞부분은 신앙의 이론 또는 교리라고 말하고 뒷부분은 신앙의 실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6장으로 구성된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6장으로 구성된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신앙의 교리에 대해서 또 4장에서 6장까지는 실천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10계명을 나누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에 관한 교리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실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 서신도 그러하지만 이 10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먼저 나온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으면 인간을 알고 인간을 제대로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한 사람이 인간과의 관계를 바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 인간관계가 바르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바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다 지극히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른 하나님의 관계를 떠난 바른 인간관계는 참 요원합니다. 제8계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1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인간이 모여 사는 세상에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범죄가 도둑질입니다. 이 계명과 함께 지난번에 살폈던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도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키는 이 10계명과 세상 사람들이 지키는 도덕 규범이나 법률과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윤리를 잘 지키기 위함입니까? 이 십계명의 시작이 이러하였습니다.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세상 사람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을 그것이 법률이나 규범이기 때문에 지킨다면 우리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의 삶의 자세가 이러하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서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8계명에는 도둑질하지 말라에 무엇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말이 없습니다. 아, 당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이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사실 10번째 계명이 그 소유에 대한 탐심입니다. 이 여덟 번째 계명과 열 번째 계명이 관련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라.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소유에 대한 계명이 두 개인 것처럼 보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팔계명은 연약한 사람들을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짓눌러서 종으로 부리거나 아니면 인신매매하던 것을 금지하는 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것이 재물에까지 확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로 주어졌는데 이것은 단지 사람이나 물건 이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우리에게 와서는 더 많이 잘 확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숙자반에서 배운 바와 같이 이 도둑질하지 말라의 그 대상에는 단지 물건만이 아니라 상표 도용, 함량 미달의 제품, 폭리, 또 근무 태만, 공적 물건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 부동산 투기, 탈세, 무단 광고, 스팸 메일 등등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왜 도둑질을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불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창조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가장 걸맞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신앙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 계획을 내가 세우고 내가 진행하고 그 결론까지 다 맺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도움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장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큰 핵심 가운데 하나는 감사입니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감사헌금을 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거기에 어떤 원망이나 불평, 불만을 갖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그것이 내 눈에는 부족해 보이고 또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이 전개될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 부족해 보이고 내가 전혀 원치 않는 상황이었던 것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에 많습니까? 도둑질은 남의 소유를 내 것으로, 내 소유로 만들어서 내가 그것을 쓰겠다는 것입니다. 훔치다라는 동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속한 것을 동의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내 것으로 만들다는 뜻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것보다도 주인한테 허락을 맞지 않는 것이 더 나쁘다고. 예, 그렇습니다. 도둑질이 실제로 그런 뜻입니다. 물론 물어보았는데 가져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가져가는 것은 도둑질을 넘어서 그것은 강도질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입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야 하는데 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나서 하는 짓입니다. 또한 인간이 도둑질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간에게는 병든 이기심과 악의적인 게으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있는 현상입니다. 그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교 앞에는 그 서점이 세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 즐겨 다녔던 그 서점이 있는데 거기가 바울 서적입니다. 그 교과서나 무슨 책을 사야 할 때 그 서점에 먼저 가서 책이 있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다른 곳을 가서 사곤 했습니다. 그 서점은 그 제가 살았던 기숙사에서 뭐 다들 학교 앞에 있지만 그래서 제일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했던 것은 그 다른 서점들은 다 당시에 그 책을 이제 컴퓨터에 제목들을 입력해 놓고 컴퓨터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나이 드신 장로님이 그냥 꽂아놓고 파셨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이 있는지를 물어보면 한참 찾으셔야 하곤 했습니다. 또 서점 중에서 제일 작았기 때문에 책을 도매상에서 받아올 때는 늘 자전거를 타고 갔다 오시곤 했습니다. 그것이 늘 마음에 안 돼 보여서 다른 서점보다 즐겨 다녔습니다. 종종 여러 권의 책을 사면 한 권씩 책을 더물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몇 해 전에 그 서점에 가서 그 책도 사고 또 오랜만에 이제 그분을 뵈서 그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장로님께서 그 두꺼운 노트를 한 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하게 적혀 있었는데 그 한 줄씩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름, 책 제목, 가격, 전화번호. 그래서 제가 이게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책을 외상으로 가져가고 갚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순간 얼마나 놀랐는지 또 얼마나 죄송한지 그 명단의 99%는 아마 전도사 목사들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휴대폰이 있을 텐데 전화를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받으면 예, 곧 갖다 드릴게요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전화를 안 받는다는 겁니다. 혹시 그분이 그 섬겼던 교회를 알아서 교회로 전화를 하면 그분은 이곳에 있다가 딴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 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교비 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거기에 있는 명단들 가운데 90% 이상은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을 겁니다. 갚아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기가 귀찮은 겁니다. 그들 속에 있는 병든 이기심과 악의적 게으름이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생각을 잘 하셔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상을 믿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내 상이 무엇이냐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누구보다도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을 때만 바른 양심을 가질 수 있고 우리의 속이 오염되거나 타락하지 않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 장을 보러 가면 종종 그 물건값을 계산하고 나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카트를 밀고 나올 때 삐 그런 소리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네, 저도 몇 번 그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그 물건값을 다 지불했다고 하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어딘가 계산하지 않은 물건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만약 모르고 그런 일을 당하니까 그렇지 알고도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물건을 그 삐 소리나 물건을 손에 집을 때 계산을 안 할 생각이었으면 이미 그 마음속에서 삐삐 그린 소리가 났을 것입니다. 만약 계산하지 않을 목적인데도 집었는데 마음속에 삐삐 그리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면 그 양심은 이미 화인을 맞은 것입니다. 그런 양심은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는 점프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즉 대가 지불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있다면 그것은 도박이고 도둑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이 이러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 인생에 깊이 새겨놓아야 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수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지는 걸그룹 미스 A의 수지 말고요. 수익과 지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말이 수지 맞다입니다. 수지 맞다는 것은 그 장사를 할 때 이익을 남기거나 뜻하지 않은 그 좋은 일이 생기다의 뜻입니다. 수지는 잘 맞추셔야 합니다. 수지는 그 수익과 지출입니다. 내가 적당한 지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적당한 수입을 얻는 것이 바른 수지를 맞는 것입니다. 내가 지출을 거의 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 했는데 거대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도둑질이고 도박입니다. 도박이나 카지노, 로또 복권이 좋지 못한 것은 정당한 것을 심어서 정당한 것을 거두어야 하는데 심는 것에 비해서 과도하게 거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로또 복권이 얼마입니까? 저는 한 번도 안 해봐서 얼마인지 모르는데 1,000원입니까? 2,000원입니까? 다들 안 하시나요? 네? 1,000원입니까? 아, 맞습니까? 예. 1,000원을 심었다면 뭐 1,200원이나 만원 1,300원을 거둬야 정상이죠. 내가 1,000원을 심고 100억 원을 거두겠다면 그게 어떻게 말이 되겠습니까? 내가 100억 원을 버는 것과 100억 원이 생기는 것은 다릅니다. 내 손에 쥔 돈의 액수는 똑같을지라도 그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버는 것은 내가 심음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생긴 것은 도둑질의 결과입니다. 그 로또에 표어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혹시나로 시작해서 역시나로 끝난다. 잊지 않아야 하고요. 인생 역전을 꿈꾸면 인생은 여전해진다. 인생 역전은 성실한 삶의 결과이어야 합니다. 혹시나를 추종하고 인생 역전을 꿈꾸는 삶은 그 인생을 낭비하는 도적질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삶이 도둑질하지 않는 최선의 삶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염려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 염려를 극복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뭡니까? 염려 안 해야지 결심하면 됩니까? 아니면 혀를 깨물면 됩니까? 아니면 염려 박멸 외치면 됩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답변합니다. 기도하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려라. 염려를 극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을 통해서 염려는 염려함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도둑질하는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제9계명에 대해서 16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9계명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로고스, 언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언어는 참 중요합니다. 이 구계명은 구약의 재판과 관련이 있습니다. 마을에 그 중대한 재판이 있을 때 모든 마을의 남자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죄인의 형벌이 그 증인들의 말에 의해서 생명이 좌지우지될 때 주민들이 주로 소집이 되었습니다.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피의자의 생명이 없어질 수도 있고 명예와 또 그 평판이 좋아질 수도 있고 땅에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의 정당성 자체를 완전히 마비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동족의 어떤 생명과 명예와 권리를 생각해야 하는 중요한 계명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특히 살인자를 재판해야 하는 그 경우에는 두 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 증인의 저 사람이 죽어야 한다고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것이 위증이었다고 밝혀지게 되면 그 증언을 하고 그 돌을 던진 사람이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죽어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 극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스랍은 천사의 일종입니다. 그 스랍들이 그 여섯 개의 날개 중에서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 보면 죽으니까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어서 눈을 가리고 날개 둘은 발을 가렸습니다. 발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죄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연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부름받은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런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람을 저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라고 한다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어쩌면 예 주여 감사합니다를 한 만 번쯤 외쳐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사야의 반응을 이사야서 6장 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은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가를 말하면서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나는 말에는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어가 정결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역할을 하겠습니까?의 반문인 것입니다.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 병든 이기심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는 새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새 사람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덧입을 수 있을까요? 매일 목욕을 하거나 새 옷을 갈아입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지를 에베소서 4장 25절에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새 사람의 시발점은 자신의 언어를 고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의 출발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족들 앞에서, 직장 동료들 앞에서, 또 학교 친구들 앞에서 신실한 말을 하는 것이 새로운 인간관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때때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좌절감 속에 빠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같은 놈이 예수 믿어서 뭐해? 그리고 잠수를 탑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아지면 나오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나아올 수 있나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부처님께 가나요? 알라신에게 가나요? 우리가 더럽기 때문에 더 깨끗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지 우리가 깨끗해서 나온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언하지 않는 삶, 더욱더 진실한 언어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덕을 잘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제나 관심을 나 자신보다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데 있어야 합니다. 나 이야기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는 듣지 않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우리 실력보다 좀 더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본래 내가 형편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심의 결과가 아니라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 괜찮은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내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대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잘 끼치는 것입니다. 초점을 상대에게 맞추지 않고 나에게만 맞추면 우리는 자주 거짓 증거를 하게 됩니다. 한자 가운데 거룩할 성자가 있습니다. 그 귀이자에 입구자 그리고 아래에는 임금왕자입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일과 말하는 일을 인근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는데 귀이자가 입구자보다 앞에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해야 거룩해집니다. 그러한 사람이 성인이 됩니다. 우리가 거짓 증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고백을 가슴 속에 잘 새겨놔야 합니다. 시편 141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 드려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입에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두기 위해서 진지한 기도는 더욱더 잘 드리셔야 합니다. 열 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해서 1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여섯 번째 계명에서 아홉 번째까지의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다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일반 사회 속에서도 다 범죄로 인정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탐심은 다릅니다. 내 속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이것마저 문제 삼으면 도대체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의 속까지도 달라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도둑질이 옳지 않은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행위라고 한다면 탐심은 그 행동을 하는 그 마음의 근저에 있는 그 가치입니다. 진정한 행복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에 있지 않고 내 내면에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탐심은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에 대해서 탐심을 품으니까 그들은 신라곤 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죄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아가는 그 전리품에 탐심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매장지 아골 골짜기는 죽음과 죄의 상징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은 아말렉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도 좋은 짐승에 대한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가문의 몰락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신약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재산에 대한 탐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죽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탐심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을 대신할 왕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찾았습니다. 장남 엘리압을 딱 보고는 딱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압의 그 외모, 그 얼굴과 키를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외모와 키는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로 끝을 내셨던 것입니다. 요즘은 자기 친구에게 그 이성 친구 또는 결혼할 사람이 생겼다고 하면 가장 먼저 묻는 말 두 가지는 아마 이걸 것입니다. 예뻐? 뭐해? 예, 남자들은 자기 친구에게 네가 사귀게 된 여자친구가 예뻐? 많이 물을 거고요. 여자들은 뭐해를 많이 물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묻지 않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어떻게 물었습니까? 착해라고 물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가치관이 속에 있던 것이 밖으로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합의, 콘센서스가 있습니다. 그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1, 2, 3등의 명칭이 어떻게 됩니까? 진, 선, 미입니다. 미인 대회 아닙니까? 예쁜 사람 뽑는 대회 아닙니까? 그러면 미, 선, 진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뽑기는 예쁜 사람을 뽑아놓고서는 외모의 아름다움, 미보다는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 선이 더 중요하고 그 속에 있는 아름다움보다는 더 영원한 가치인 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열 번째 계명은 우리 속을 가꾸어주는 것이기에 참 중요한 계명입니다. 우리가 탐심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소유의 넉넉함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은 환상입니다.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강철 재벌이었던 앤드류 카네기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얼마의 돈을 더 벌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카네기 대답이 이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이것은 카네기만이 아닙니다.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있는 것보다 조금만 더 나으면 훨씬 더 많이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하다가 중요한 관계 깨뜨리고 정말 잡아야 할 중요한 것을 다 놓치게 됩니다. 나중에 바보처럼 살았다고 후회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 더 많이 갖겠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나 병든 이기심에서 온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신앙은 좋지만 돈 없으면 세상에서 관세 받는다? 이것이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엔 돈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형제들 간에 그 자녀들끼리 의가 상하지 않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 재산을 모으는데 조금도 일조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갖겠다고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모든 인간에게는 이러한 탐욕이 있습니다. 둘째로 탐심을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결코 비교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남의 손에 든 떡이 커 보인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자기 손에 든 떡이 제일 큽니다. 왜냐하면 남의 떡이 커 보이면 다른 사람도 내 것 보고 크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2년쯤 전에 신문에서 그 중국의 26살 난 기혼 여성이 닭 동창회를 다녀와서 며칠 동안 시무룩하게 있거나 펑펑 울다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답니다. 이유는 대학 시절에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되었던 친구가 루이비통 뭐 가방인가요? 을 들고 벤츠를 타고 왔다는 겁니다. 자기 남편은 보험회사 직원이고 자기 집에 소유는 있긴 하지만 아직도 부어야 할 할부가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남편은 처음에 부인이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동창회에서 눈이 맞은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유가 그것이었고 자기가 한 살이라도 더 나이가 들기 전에 이혼하고 더 돈이 많은 남자를 찾겠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 아내에게서 그 이유를 들은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풀이 죽어서 시무룩하게 있었답니다. 그 루이비통 가방 들고 그 벤츠 타고 온 그 친구의 집을 가봤겠습니까? 모릅니다. 그 가정에 무슨 일이 있는지. 겉보기는 멀쩡한데 한숨과 눈물로 보내는 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다 가난하다고 행복하고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재산이나 혼수, 직업, 수입이 행복과 비례한 것은 아닙니다. 돈은 많이 벌어올지 모르는데 집에 들어오질 않는 남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굴을 못 봅니다. 마른 떡 한 조각 있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러고도 행복한 가정은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 살아야지 잘 산다고 하는 것은 소유가 많다는 뜻은 아닙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냥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속에 들어갔을 때 정말 삶을 잘 꾸려가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문제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삶을 잘 살아내는 것은 소유에 결코 달려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탐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최고의 가치라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돈을 사랑하는 것은 많은 악의 뿌리가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고 합니다. 옛날 성경에는 그 자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고 지족이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지자가 알지자고 족자가 그 발족자입니다. 발족자는 입구자에 거칠 지자가 합쳐진 말입니다. 만족하다고 하는 것은 네, 입구 내가 먹을 것을 그만 할 줄 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지족이고 만족입니다. 내가 그만해야 될 때 그칠 줄 모르는 것이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이 자족하는 마음은 나눔을 통해서 더욱 극대화가 되게 됩니다. 다음 주일이 돌아오는 주일이 나눔 주일 아닙니까? 매달 한 번씩 하는데 우리에게 수천 명이 예배에 나오시는데 그게 우리가 그 구제할 사람을 다 채우지 못합니다. 물건을 또 사야 합니다. 나눔도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보러 갈 때 보통 한 달에 한 번 그 대형마트에 가는데 그 가면 꼭 그냥 라면 한 박스를 차 트렁크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옵니다. 저도 잘 잊어버리거든요. 그 나눔은 내가 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그것을 돕는 체력의 나눔도 필요합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만족한 사람인가를 알게 됩니다. 지난주일에 설교를 말씀드리면 내가 채무자인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채권자입니다. 내가 다 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인이 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게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물질과 언어에 대한 계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명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내 병든 이기심과 욕망을 추구하며 살았을 것이고 내 감정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또한 끊임없는 탐심으로 인해서 비교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물질과 가족, 환경, 이 모든 것이 우리 각자에게 최상의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최선의 길로 또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도 믿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언어가 더 거룩해지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이나 체면, 돋보이고 싶은 마음 때문에 다른 일을 넘어지게 하거나 상처내는 독한 말을 쏟아내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곧 내 인격이고 내 삶과 하나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 각자를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가진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소유도 환경도 그 무엇과도 무엇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소유나 환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는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계명이 단지 윤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야 할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을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